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0번째 시즌 16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0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우엠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걸작을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16번째 시간이고 책으로 하면 13번째 챕터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의 차이, 이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13장에서 존우엠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안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얼굴, 곧 자기의 영광을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믿음에 무엇인가 불순물이 있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얼굴, 곧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일부러 가리시는 때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완전하게 영원히 끊임없이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얼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의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러 번에 나눠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한 번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서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지혜로 우리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 서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가 깊은 잠에 빠져서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기다리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죠. 잘 안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아가서의 그림이 이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지만 신자가 깊은 잠에 들어서 안 일어나고 흔들어 깨워도 계속 쿨쿨 자면 그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 그게 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만약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놓쳐버리면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과 영광을 보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려고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꼭꼭 숨어 계시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선지서에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리고 안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감추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꼭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숨을 쉴 때가 더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죄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존 오웬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각 단계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 단계마다 나타난 그리스도의 독특한 영광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주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영혼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을 꼭꼭 감추시고 안 보여주시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 가지는 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내 가운데 일하실 때 내가 아예 나중에 봐도 되겠지, 아예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그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루고 연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아무리 잘 반듯하게 가지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얼굴을 어떤 이유 때문에 가리시면 나는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자기 얼굴을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실 때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감추실 때 나는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 믿음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이 잠시 어떤 이유 때문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숨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혹시 그 이유가 나의 불성실함과 주님 놔두고 다른 데서 다른 짓을 하느라고 주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외면한 나의 게으름과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숨으신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시기를 청하고 얼굴을 다시 비춰주시기를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데도 주님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미 주님의 얼굴을 잘 보고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시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때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괜히 또 의심하고 아유, 주님이 나를 이제는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자기 얼굴을 이제 안 보여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보다 나랑 결별하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또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칠 것 없이 주님이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니 내가 딴짓 안 하고 주님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전보다 더 환하고 더 아름다운 얼굴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다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는 형식적인 신자 말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신자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그 영광을 본 적이 있고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세상 살 때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땅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믿음으로 본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 수건을 뒤집어 쓴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그랬죠. 그것도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얼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답답하고 힘든데 근데 예수님이 아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아예 숨겨버리시면 정말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하고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 안에서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데 주님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가 않을 때 그것처럼 신자에게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신자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숨기시는 때가 있다는 것. 근데 그 원인이 주로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도 할 수 없고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체크하면서 힘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자라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탁월하지 않고 게으른 신자라면 이런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우회 목사님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죠. 천국에서, 하늘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전우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떤 경우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잠시라도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실제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정된 예배의 방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어떤 규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은혜를 증가시킬 필요도 없고 은혜의 행사를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방해받지 않고 부단히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기억나시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1초도 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좀 답답하고 주님이 때로는 숨기까지 하셔서 숨막히는 그런 어려움을 마음에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이런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삶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을 더 힘써서 해야 하겠죠. 아니 어차피 천국에서 다 보게 될 건데 뭘 지금 그렇게 애써서 보려고, 더군다나 주님이 숨기까지 하시는데 내 쪽에서 뭘 그렇게 애써서 보려고 노력하겠는가. 이렇게 꾀가 나면 그건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절이 생긴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영적인 그 부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런 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 확연하게 보려고 주님이 숨으시더라도 찾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숨지 않으셔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회방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결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노임을 받고 건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웨이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방해 요소, 우리 자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회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본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불이익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의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 속에 남아있는 정욕과 부패의 요소 때문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태와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안 놔주거나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게 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속에 있는 불완전함이 더욱더 커집니다. 부패하고도 세상적이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정서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헛된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세상적인 관계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자, 셋째로 사단의 시험이 또한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고 사탄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그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제어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며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뚜렷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첫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뱀같이 교활한 자기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어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무지, 무신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꼭꼭 붙들어 놓는 것. 이런 일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이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 신자에게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 그러죠. 신자에게는 어떤 신자든 세 가지 원수가 날마다 괴롭힌다 그럽니다. 그 세 가지 원수가 자기 자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고방식,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강력한 원수인 마귀, 곧 사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수가 서로 이제 박자가 잘 맞고 주기 잘 맞아서 서로 막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서로 막 도와주고 챙겨주면서 신자를 한꺼번에 매일같이 공격하고 공략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정욕과 죄에 대한 그 남아있는 그런 추구들, 이런 죄된 본성, 이것이 우리 안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이 날마다 또 우리를 꽉 붙잡고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류의 인간을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해서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 사탄이 신자를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는 부패한 본성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고 주저앉히는 일을 하고 세상은 때로는 경기가 좋아서 우리에게 막 돈다발을 안겨주고 막 집도 큰 걸로 바꿔주고 차도 좋은 걸로 바꿔주고 막 세상 구석구석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그걸로 이제 안 되면 또 우리가 그것에 또 지칠만 하면 경기를 푹싹 망하게 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야 살 수 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막 위협을 해가지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맨날 돈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늘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단이 빛의 천사처럼 가정하고 정말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이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끌어내린 그 전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주변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난리를 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 말고 종교적인 일에 우리가 흠뻑 빠져들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종교적인 희열을 느끼고 종교적인 성취를 하면서 막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섭게 방해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괴롭냐? 가난도 괴롭죠. 질병도 괴롭습니다. 다가오는 죽음도 괴롭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괴로운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나한테서 안 떨어지고 계속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부패한 본성 그거 끌어안고 그거 짊어지고 사는 게 신자에게는 힘든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는데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놈의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죠.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딴 건 다 해도 좋은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못 보도록 봐도 대충 보고 끝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휘몰아치면서 예,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이 고달픈 게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숨쉬며 살아야 되는데 숨 못 쉬게 하니까 세상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 경기가 나빠졌다 그것이 우리를 웃고 울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자의 경우는 영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지금처럼 진행이 급속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마귀는 정말 무서운 원수입니다. 웃으면서 칼로 우리를 찌르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거짓의 독을 뿌리는 그런 무서운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제 딱한 형편에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 안과 주변과 위에 이렇게 무서운 원수들이 한순간도 졸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도 정말 정말 고달픈 거죠. 그런데 전우회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전우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죠. 천국에서는 우리 영혼의 기능들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된 우리 영혼은 영혼의 작용에 힘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모든 육체의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모든 불확실함과 변화의 원리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의 가장 진수적인 기능들조차도 우리 몸과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을 부단히 하기를 힘들어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 몸의 눈이 부단하게 이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천국 가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맨날 찬송한다고만 돼 있는데 나 그러면 천국 아마 지겨워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경건하지만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몸을 입고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가서 찬송만 하고 산다면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요. 천국에서는 완전한 모든 종류의 행복을 다 누릴 거니까 찬송만 하며 살지는 않겠죠. 근데 설령 찬송만 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그것을 영원히 지겨워하지 않고 한순간도 힘들어하지 않고 영원한 복락으로 누릴 정도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우회 목사님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는 시야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어떤 내면적인 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의 공격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시험의 화살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묵상하게 하는 습관이 마음가짐이 영혼 속에 완전하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이 답답하고 또 희미할 때도 있고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세상의 악함과 마귀의 교활함 때문에 아주 모질게 고난을 받고 방해를 받아서 정말 힘든 때를 많이 겪지만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이 완전한 그 영광을 완전하게 보는 이 복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최대한 보고자 애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된다는 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달픈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에 아무리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그 고달픔을 이기게 만들어주면서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보다가 죽으려고 애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게 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어렵고 방해받고 힘드니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꾀가 난 거고 마음에 그 부정이 탄 거고 병이 든 것밖에 아닙니다. 소망은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죠. 그런 점에서 존오웬 목사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의 어려움도 얘기해 주지만 천국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에 영광도 보여주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살아라, 대충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일에 전념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무더운 날인데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